꽃집에서도 스승의 날 카네이션은 거의 판매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한술 더 떠서 더욱 심각하게 된 것이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인데 선한 의도로 등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오히려 스승의 날만큼은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수많은 제자들의 마음에 고민과 시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도 개인적으로 건네거나 받게 되면 김영란법을 위배한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꼭 건네려면 학생 대표 한 사람의 것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삭막한 현실이 되고 씁쓸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원래 스승의 날은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의 협의에 의해서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 또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1963년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었는데 2년 후에 1965년부터는 5월 15일로 당겨서 지키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날이 세종대왕의 탄생일이라고 합니다. 5월 15일이 세종대왕이 온 국민의 스승으로 존경의 대상이 될 만하다는 뜻으로서 스승의 날을 그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철저한 신분사회 제도 속에서도 인재 등용을 할 때 양반과 너비를 가리지 않고 그 능력을 보고 평등하게 등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 너비들의 출산 휴가까지 챙겨주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세금 징수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국민 투표를 실시해서 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제정된 스승의 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한송이도 스승님께 전해드릴 수 없는 우리나라 김영란법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인이고 한국문인협회 작가로서 시집을 1집에서 5집까지 낸 추암 공석진 시인의 고교 시절의 스승에 대한 경험을 인터넷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저는 같은 추억으로 공감을 가는 면이 있어서 그 글을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문득 예전 스승을 추억해 본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 고교 시절 교감 선생님.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나를 주목해 왔었는지는 모르지만, 알 수는 없지만 기말고사를 며칠 앞두고 밤새 내린 야속한 장마에 반지하 단칸방 판장 누옥 틈틈으로 빗물 줄줄 세어 죽을 힘으로 물푸내라 여러 날째 꼬박 밤새우고 준비 없이 시험을 치렀다. 초라한 성적이 두려워 너급이라도 잡을 요량에 도둑질하듯 훔쳐보다가 교감 선생님에게 적발되어 독주먹으로 기쌈 심려대 경멸의 발길질로 짓밟혔다. 퍼벅퍼벅 끝도 없는 난타로 쏟아지는 생코피 움켜쥐고 염치없이 사정사정했지만 교직은 퇴근할 끝무렵 어두어두해진 저녁형까지 다른 시험조차 보지 못하도록 손을 들고 무릎을 꿇어야 했다. 바르지 못한 내 모습이 스승에겐 가혹하게 응징해야 할 잘못이었겠지만은 며칠을 몸살로 알아누울 만큼 깊은 생책이 떠난 흉처럼 한편은 섭섭하고 한편은 부끄러운 기억으로 지금껏 가슴 한구석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직까지도 아린 추억으로 남아 야속함을 원망해왔던 스승, 노구에 생존할지 모르나 60이 가까운 지금에서야 추억은 추억으로 잊었다고, 상체가 아물어 웃을 만큼 잊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추억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생각나는 하 스승에 대한 추억입니다. 제겐 인자했던 스승도 있었고 위에 글에 등장하는 스승처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스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보다 후자가 더욱 뚜렷이 가슴 속에 평생 각인이 되어 있는 건 맞아서 아픈 몸의 상처보다 자존심이 망가져버려 다친 마음의 상처가 더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왜들 그렇게 억세게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때리면서 쾌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화를 학생들에게 풀었던 건 아닐까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오히려 스승을 막대하는 학생들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만 학생의 인권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대부분 80년대 초반까지 학교 생활한 사람들은 스승에 대한 생각이나 이미지나 추억은 이분과 같은 부정적인 추억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선생한테 많이 맞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복수행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스승이 여러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승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하면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제자들에게 무관심한 그런 스승이 아니라 가장 존경할 만하고 훌륭한 스승 3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진정한 참 스승은 누구일까요? 진정한 우리의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중에 첫 번째 스승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심적인 사역이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또 세우시고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성결과 사랑과 온유한 심령으로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 경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그는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감격으로 마음으로 따르도록 인도하셨던 스승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묵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지은 시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인도자시며 자기의 보호자가 되시며 자기의 절대적인 목자라는 고백입니다. 다윗 자신은 양처럼 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로서 절대적인 힘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언제나 스승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배웠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가 절대로 거역하거나 배반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양이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목자이신 스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곧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양들인 우리의 인도자, 리더자, 스승이십니다. 그 스승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경성하시고 깨어있는 스승이십니다. 양인 우리들은 그러면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약한 존재들입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강함을 갖지만 아주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들을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전염병에도 약하고 작은 파리떼에게도 약하고 곤충에게도 잘못 물리면 생명이 위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수시로 소독을 해주고 약을 발라주고 기름을 발라주지 않으면 양은 각종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추위에도 더위에도 약합니다. 몸도 마음도 약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적응 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와 같이 약한 속성은 우리 인간과 너무나 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약한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천성적으로 배에 들거나 떠받는 일을 못합니다. 떠받으면 양이 아닙니다. 염소죠. 양은 절대로 떠받지 않습니다. 배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나운 맹수에게도 쫓기거나 먹잇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은 너무나 어리석인 것이 특징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자기 갈 길조차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동물이 양입니다. 똑똑하지 않고 약삭 바르지 못합니다. 타인에게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뒤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동물입니다. 초원으로 끌고 가면 초원으로 가고 냇가로 끌고 가면 냇가로 갑니다. 목자의 손에는 서부의 카우보이들처럼 채찍이나 권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목자이듯이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이시고 스승이신 예수님의 인도와 가르침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유월절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의 행하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생이다라고.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열두 제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참 스승이 되십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했죠.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에서 선교할 때였습니다. 그를 파송한 단체와 허스턴 테일러가 갈등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허스턴 테일러가 의욕이 넘쳐서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역의 모습이 본부에서는 굉장히 위태롭게 보였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본부로부터 최후 통첩의 편지가 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선교 본부에서 탈퇴하든지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며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파송받은 선교사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늘 본부와 갈등으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아프고 있었는데 너무 힘든 최후 통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또 더 치명적인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영국에 있던 자기 애인으로부터 결별을 선언하는 편지가 온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당신은 너무 모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함께 일생을 가기에는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통의 편지로 허드슨 테일러는 아주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를 회고하기를 선교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토록 깊은 절망에 빠진 그를 구해준 사람은 친구인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 윌리엄 번서였습니다. 하나님께 절망하고 시리에 빠진 허슨 테일러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친구를 그 옆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는 절망한 허슨 테일러를 격려하면서 함께 여행을 하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행을 했는데 선교사 윌리엄 번스가 7개월 동안 중국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재충전하도록 같이 동행해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조언하고 가르쳐주고 격려해주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와 함께 여행하던 7개월 동안 윌리엄 번스가 허드슨 테일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준 말이 있습니다. 해준 말이 그게 뭐냐면 두 마디였는데 나는 자네를 믿네. 그리고 또 한마디는 나는 자네를 끝까지 따라가겠네. 라는 말을 계속 해줬다 합니다. 이 말은 친구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리에게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친구의 입을 통해서 허드슨 테일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자네를 믿는다. 나는 자네를 따라가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외로워하고 있을 때 스승으로서 지적하고 나무라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혹은 목사님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심으로 바르게 인도하시는 스승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크게 아멘하시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고 따라가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스승으로서 제자인 우리와 함께하고 제자인 우리를 끝까지 믿겠다는 거예요. 난 너를 믿겠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고 네가 어디까지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같이 따라가겠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승은 누굽니까? 두 번째 참 스승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두 번째 스승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중에 두 번째 스승은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자녀들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자녀를 위한다면 자신의 생명까지 줄 태세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가 가장 좋은 스승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부모, 하나님께 대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자입니다. 부모가 그래서 참 스승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부모는 참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부모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존경할 수 있는 참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기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뗐을 때 이렇게 떼를 쓰라고, 요셉에게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요셉의 스승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축복하심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가봉하게 갇혀있었지만은 그가 하루아침에 대애굽 제국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진정한 스승은 그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도 나라가 망하고 전쟁 포로로 이방 나라의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포로로 잡혀가도요, 이 청년 다니엘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총리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배웠고 알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스승은 그의 부모였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어린 나이에 17세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놨던 음식도 안 먹고 채소만 먹겠다고 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그는 믿음을 지키고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리겠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나냐는 거예요. 그의 스승이신 부모로부터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배운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집에 있는 부모가 가장 참된 스승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이렇게 중요한 신앙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 합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나 이런 사람들 중에도 자식들에게 신앙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자식들에게 신앙에 관해서는 강요하거나 가르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음에 자식들이 자라서 스스로 종교를 선택하고 신앙을 결단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영국의 철학자이면서 낭만주의 시인인 사무엘 콜리지는 그것은 합리적이고 계몽적이고 자비스러운 말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마귀적 태도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어느 날 코울리치를 찾아와서 자식들의 신앙은 강요하거나 강박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된다고 떠들이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코울리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우리 집 정원의 꽃밭을 보여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코울리치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 뒤뜰에 무성한 잡초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꽃밭인데 이제 더 이상 꽃밭이 아니라 잡초밭이지 않소. 그래서 나는 내 정원의 꽃밭을 억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더니 이 모양이 되어버렸어 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밥 먹는 것, 옷 입는 것, 잠자는 시간, 친구 교제하는 것, 상급학교에 지나가는 문제 등등 대소사에 걸쳐 부모는 사사건건이 세밀하게 간섭하고 돌보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도 자식의 영원한 운명이 걸리고 축복이 걸리고 행복한 삶이 걸리고 앞으로 미래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이 걸린 중요한 신앙은 자유라고 말하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무엘 코울리치가 지적한 대로 자식의 삶이 잡초밭이 되건 쓰레기 더미가 되든 마귀의 소굴이 되든 간섭하지 않고 억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악한 마귀적 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최고의 참 스승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돌고래가 농구를 하고 물개가 전자 오르간을 연주하고 침팬지가 자전거를 타고 물고기가 교통 신호를 지키는 동물 쇼를 오래전에 서울 63 빌딩에서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조련사의 말은 6개월에서 1년이면 이런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르간이 무엇인지 모르는 물개를 6개월 동안 가르치고 훈련시켜 놓으면 스위트 홈을 연주하고 당신은 나의 햇빛 이런 것을 연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주하게 맞는 조련사의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훨씬 돌고래를 가르치는 것이 쉽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고래가 농구를 하고 물개가 전자 오르간을 연주하고 침팬지가 자전거를 타고 물고기가 교통신호를 지킨다고 해도 그것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나 영적인 지능은 없습니다. 가르치기는 힘들고 훈련하는 것이 어렵고 까다롭기는 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섬기는 훈련과 가르침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점이 짐승과 인간이 다른 점입니다. 음악을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묽게도 음악을 연주합니다. 교통신호를 잘 지키기 때문에 사람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도 교통신호를 잘 지키더라고요. 사람이 이런 동물과 다른 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점이 위대한 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가르치고 다루기보다는 사람 다루기 어렵고 물개 조련보다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뛰어나고 극성스러운 나라를 꼽으라면 그것은 당연히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에 살든 캐나다에 살든 호주에 살든 한국인의 교육열은 어디에 가도 단연 1등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교육열도 우리에게 못지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대인과 한국인의 교육열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는 오직 교육의 목적,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모든 교육의 최종 목표는 인류 대학에 진학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인류 맹문 대학을 목표로 삼고 자식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인류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혹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교육열은 그로부터 뚝 떨어져 버립니다.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교육 목표는 우리 한국의 부모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스승의 주의를 설교로 통해서 여러분 크게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빅터 M. 솔로몬은 유대인으로서 미국 뉴욕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가 유대인이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유대인 랍비로서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현재 미국 뉴저지 대학에서 정신과 의사 겸 랍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생활 방식이란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2000년 동안 온갖 박해를 견디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최대의 무기 중 하나는 교육이다. Education.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육은 단순히 글자 해독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두뇌의 활동을 명석하게 해주는 것이었다라고 그들은 세 살 된 자녀에게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쳤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처음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칠 때 반드시 꿀 한 방울을 책장에 떨어뜨리고 나서 아이에게 거기에다가 입을 맞추게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토라와 탈무드야말로 꿀처럼 달콤하다는 애착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첫 경험이 꿀맛이라. 유대인 부모의 교육 방식은 생성 잡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이고 한국식 교육 방법은 생성 뜯어먹는 임기응변 일시적인 기회주의자로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언제나 붙어서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잡아서 승기로 안 하고 들어먹어. 생선 발라주고. 이게 유대인과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생선 잡는 법을 아예 가르쳐줘. 그럼 한국 사람 잡아와가지고 뼈 다 발라주고 입에 아 옳지 아 옳지 임기응변 일시적인 기회주의자로 키운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부모로서 어린 자녀들에게 최고의 스승으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 스승은 누굽니까? 세 번째 참 스승은 교회학교 선생님이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중에 세 번째 스승은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도 정말 중요한 스승이십니다.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왜냐하면 유치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에 속해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를, 성경 진리를 사랑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다루는 스승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직분입니다. 영혼을 다루는 직분입니다.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교사는 세상적인 지식과 윤리 도덕을 가르치지만은 교회학교 스승은 세상적인 지식과 윤리 도덕을 능가하는 성경 지식을 가르치기에 참된 스승은 교회학교 선생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은 천국과 지옥을 믿고 제3의 축복을 믿고 영의 세계를 인지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심령을 영혼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학교 선생님이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교사 자격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은 선생은 교회학교 선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령님을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주제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학교 스승이 여러분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스승, 교회학교 선생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학교 선생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학교 선생님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공부만 잘했지 그럼 교회 선생님은 공부 못하나요? 학교 선생님은 끔찍히 생각합니다. 교회 선생님은 바세 때만 또 못 느끼는 이건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선지학교 교수였던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되어서 엘리야가 준비하는 그 시간에 승천할 준비할 그 시간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무엇을 해줄지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스승에게 있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자기에게 있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엘리야는 스승으로서 엘리사에게 가르쳐준 것은 자기 속에 역사하시던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주었던 참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엘리사가 보고 알았어요. 제자가. 엘리야의 제자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였습니다. 선지학교의 스승이 교수님이 엘리야였거든요. 선지학교의 생도가 엘리사였습니다. 여러 명이 생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제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떠나기 전에 엘리사가 제자로서 스승에게 부탁하는 부탁이 스승과 함께 평소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자기에게는 두 배로 갑절로 역사하면 좋겠다는 소원을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스승이신 엘리사가 그에게 줍니다. 너에게 그대로 될지어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나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너의 갑절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겉옷을 떨어뜨립니다. 엘리사가 이 겉옷을 잡고 엘리야의 겉옷을 잡고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갈라져요. 강물이 갈라져서 그 길을 육지같이 건너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소원대로 스승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스승으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갑절의 역사로 그가 그때부터 죽은 자로 살려내고 죽은 물을 살려내고 도단성에서 나라를 지켜내는 많은 기적을 이룹니다. 여러분 스승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주일학교에 심한 말씀 꾸리기 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아이를 맡은 교사는 마침내 부장 선생님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를 내보내든지 아니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라고 선생님이 말씀 꾸르기를 맡은 선생님이 못 맡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 못 맡겠다. 이 말을 들은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은 그 아이를 내보내 선생님을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 아이를 교회 문 앞까지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길거리로 나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 라고 했습니다. 그 길로 그 말씀 꾸러기 아이는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는 세상으로 나가서 그 나라 역사상 유례없는 흉악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피를 흘렸습니다. 결국 시에서 이 사람을 생포하든지 사살하든지 아무튼 그를 잡는 사람에게 엄청난 현상금이 붙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밤 그는 시카고의 한 극장에서 잡혔습니다. 그 범죄자의 발에 특이한 것은 그 범죄자의 발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 적혀 있었는가 하면 누군가가 단 한 사람이라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었더라면 이 발이 다른 곳으로 갔을지 누가 아는가. 딱. 이 사건을 통해서 스승의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인기 작가이자 국회의원이었던 김홍신 씨도 37년 6개월이나 피우던 담배를 끊었습니다. 37년 6개월 담배를 피운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 김홍신 씨는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죽는 날에도 담배를 물고 죽겠다는 끝까지 썼던 그가 담배를 끊게 됐습니다. 담배 니코틴 중독에 걸리고 담배를 그렇게 사랑하는 애연가가 담배를 끊게 된 것은 스승이, 그의 스승이 던진 말 한마디에 끊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슨 말인가 하면, 야, 지도 독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이 독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세상을 일끌고 가도 시원찮은데 담배한테 네가 끌려다니겠느냐? 이 말 한마디에 담배 딱 끊었어. 충격을 받았어. 그래도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을 이끄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자부했는데 담배한테 끌려다니는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그 말에 결단하고 담배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담배를 끊었다는 말을 듣자 그를 아는 지인들이 참 김홍신이 독하네 독해. 37년 6개월간 피운 담배를 끊다니 네 독하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홍신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독극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하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하지 말아. 맞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담배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뭐 여기 피우는 사람 끊어야 되겠지만 그 말이 아니라 스승의 말 한마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승의 말 한마디 이렇게 중요하다. 스승은 제자에게 건강하게 살도록 바른 삶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스승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참 스승이십니다. 할렐루야. 정광 목사님이 지은 책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주일학교 부장으로 있을 때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반 학생을 행동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축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생님들에게 만약 한 학생이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집에서 좋지 못한 가정교육으로 말미암은 것일 테고 그가 학교로부터도 축출당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를 보살피지 않을 텐데 교회에서마저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절대로 행실이 불량하고 좋지 못한 아이까지도 다 용납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 중에 존이라는 말씀 꾸리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루기가 힘들고 불순종하는지 모든 교사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말씀 꾸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는 이 아이 때문에 부흥이 안 된다. 이 아이가 아이들 다 쫓아낸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있는 교회는 안 올 거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부흥하려면 이 아이를 쫓아내야 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한 여교사가 이 말씀 꾸리기 존이라는 학생을 맡겠다고 지원해 나섰습니다. 그러자 부장 선생님은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써 젊은 남자 선생님이 여러 번 시도해 보았는데도 모두 이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여선생님이 이런 거친 아이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교사는 더욱 간절히 간청했고 할 수 없이 존이라는 말씀 꾸리는 그 여선생 반에 편성이 됐습니다. 여교사의 헌신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꾸리기 존이라는 학생은 여전히 사고뭉치였습니다. 한 번은 여교사가 다른 아이들과 싸우는 존을 말렸습니다. 그러자 존은 선생님에게 심한 욕을 퍼붓고 선생님 얼굴에 침을 막 뱉었습니다. 그래도 그 선생은 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우리 집에 놀러 오렴.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단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다음날 이 사고뭉치 존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 집에 찾아갔고 선생님으로부터 멋진 조끼와 양말 그리고 편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존, 선생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절대 우리 반을 떠나지 마라. 선생님은 존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단다 라고 편지에 써주었습니다. 이튿날 그 선생님 집 앞에 존이 찾아와 울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은 선생님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선물을 받고 편지를 읽은 후에 그동안 선생님께 너무 많은 잘못을 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젯밤 저는 제 잘못된 행동을 많이 후회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앞으로 좋은 학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한 스승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기도가 말씀꾸러기 한 아이의 무릎을 꿇게 했고 그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 스승이 참 스승입니다. 이렇게 그 영혼을 붙들고 울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스승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학교 선생이 아니라 교회 학교 선생인 줄로 믿습니다. 프로타크는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나 스승으로부터는 생명을 보람있게 하기를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참 제자는 누굽니까? 스승을 말했습니다. 참 스승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부모님,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 이 세 분이 참 스승입니다. 그러면 참 제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참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복종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 스승을 말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스승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마음에 안 들면 순종 안 하고 마음에 들면 순종한 거 아니라 복종은 마음에 안 들어도 거기에 굴복하고 굴복이란 복입니다. 굴복하고 복종하라. 왜냐? 그들은 내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같이 하느니라. 그러나 지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전혀 없느니라. 유익이 없다고, 유익이 없다고. 보험 오빤다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세 분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치심, 부모의 가르치심, 교회 학교 스승의 가르치심에 순종하고 그 선생님이라는 선생, 스승이라는 권위에 복종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본문 끝부분에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해서 유익이란 말은 직업금을 지불하다는 뜻입니다. 직업금을 지불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익이 없느니라는 것은 너희가 받을 직업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 못 본다는 얘기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유익이라는 단어를 어드밴테이지라고 말합니다. 어드밴테이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복종할 때 스승의 마음속에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대로, 이게 말씀대로 스승의 여러분들이 근심 덩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스승의 근심 덩어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제자가 스승에게 있어서 근심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교사인데요, 스승인데 여러분들 중에 이 목사에게 참 저 성도가 참 근심 덩어리다 하는 이런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심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어드밴티지가 없다는 겁니다. 어드밴티지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드밴티지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드밴티지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유리한 조건이 올 것인데 그게 없어진다. 동일한 선상에서 교사에게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과 복종, 그 권위에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얻은 뱅테이지를 그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얻은 뱅테이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심 덩어리는 그 어드밴티지를 주려고 하고 어드밴티지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어드밴티지가 없느니라. 유대인은 옷에 잉크가 묻고 동시에 율법책인 성경책에 잉크가 묻었을 때 먼저 율법책에 묻은 잉크를 지우고 길에 책과 돈이 동시에 떨어져 있을 때 돈보다도 책을 먼저 줍고 부모와 선생님이 동시에 물에 빠져 위급할 때 선생님을 먼저 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죠? 길 가다가 책과 돈이 떨어지면 돈부터 먼저 주지. 책은 물을 발 차버리고. 이것이 한국 민족의 특성입니다. 부모와 선생님이 동시에 빠졌을 때 뻔한 거죠. 뻔한 거죠. 부모 먼저 건지 선생 건지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선생을 건진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스승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존경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선생을 존경한 결과 세계 인구의 0.5%밖에 안 되는 그들이 전체 노벨상을 12%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루즈벨트, 키신저 이 사람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인 랍비를 가장 존경합니다. 그래서 랍비인 스승이 가르치는 말을 순종하고 그 권위에 인정하는 백성들이, 복종하는 백성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모르 교육 공식 블로그에 올려진 글입니다. 대학 2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때가 2014년이었으니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지요. 전공 과목은 아니었으나 전공 과목보다 필자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많은 노 교수님이셨지만 인문학 강의로는 명성이 높은 분이셨어요. 늘 검소하시고 항상 독서와 사색에 몰두하시는 참 교수님이셨습니다. 마음으로 깊이 존경하는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스승의 날이 되었을 때 교수님 생각에 절로 발걸음이 꽃집으로 향했어요. 오로지 교수님을 위한 카네이션 한 송이를 사서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교수님께 카네이션을 전해드리는데 교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시며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뭔가 실수한 걸까 생각해서 가만히 서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스승의 날을 챙기는 학생이 있다니. 그러보니 정말 그랬어요. 수업은 인기가 많아서 한 교시에 약 300명 학생이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께 카네이션을 드린 학생은 정작 저 외에는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뿌듯하기보다는 진심으로 서글펐습니다. 그날 교수님은 제게 무척이나 고마워하셨습니다. 감사는 제가 전하고자 했는데 대략 교수님께서 제 이름을 몇 번이나 물어보시면서 오랫동안 즐거워하셨어요. 고작 3천원짜리 꽃한송이에 불과한데 말이죠. 오는 5월 15일 우리 함께 소중한 마음을 담아 존경하는 스승을 찾아가 따뜻한 인사라도 전해보심이 어떨까요? 라고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 제가 내 마음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분이 대학생 때 스승이 가르치는 말을 순종하고 그 권위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제자죠. 제자죠. 말씀했습니다.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교권 존중, 스승 공경,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1963년도 5월 26일을 스승의 날 정했는데 1965년 5월 15일로 스승의 날을 정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날 세종대왕의 탄생일이라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온 국민의 스승으로서 존경의 대상이 될 만하다는 뜻과 그 세종대왕을 사표로 삼자는 취지로 스승의 날을 이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철저한 신분사회 속에서도 인재 등용을 할 때 양반과 노비를 가리지 않고 그 능력을 평등하게 등용했다고 합니다. 또 노비들의 출산휴가까지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세금 징수제도도 국민 투표로 물어보고 실수했고 한글이 없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고 한글을 만든 그런 우리 민족의 스승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스승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생각나는 스승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혹 인자했던 스승도 있었고 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스승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아까 서론에서 소개한 대로 얻어 터지고 벌 받고 교사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스승은 더욱 또렷이 가슴속에 평생 각인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서 아파서가 아니라 자존심을 구겨놓았죠. 많은 학생들 앞에서 때렸기 때문에, 버렸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세 부분에 스승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 우리 부모님이,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이분들은 모두가 참 스승이십니다. 스승에 대한 상처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로 깨끗이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깨끗이 지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참 자유로서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성도가 되겠다고 결단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어드밴테이지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